룻기는 가을의 일기에 참 좋은 책입니다. 실제로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절기 초막절에 룻기를 노래로 불렀습니다. 수천 년 동안 계속 불러온 민족적인 노래가 바로 룻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리랑이라고도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룻기가 우리에겐 참 친숙합니다. 또 이민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룻기를 룻에서부터 봅니다. 그게 맞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거든요. 무명의 이방의 과부 여인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감이 되는 것은 나도 이 땅의 이방인이요 무명의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와 뭇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 교훈이 되고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오미와 보아스의 관점에서 룻기를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실패한 이민자입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고통이라 부르라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소망 없는 그 나오미, 다 잃어버린 한 여인을 보아스가 채워주면서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 텅빈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또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서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는가 그 관점에서 룻기를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6절까지 오늘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룻기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마 역사 드라마에 해당되겠죠. 우리가 TV를 통해서 역사 드라마를 보게 될 때에는 항상 맨 처음에는 시간적인 배경이 중요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어느 때를 지나가고 있는가 그 시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룻기 전체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 Once upon a time, 언제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1장 1절에 기록했습니다. 즉, 이것을 꼭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좋지 않은 때에 암흑적인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후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만 그러나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나안의 토박이들과 또 하필 그때에 그리스 땅에서 넘어온 해적 블레셋 아주 힘 있고 잔인한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에서 복닥거리며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들은 사사들이라 그랬습니다. 딱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사들이 잘 이끌어가 주면 좋겠지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리더가 없단 말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주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믿음과 신앙이 없고 그냥 자신이 믿던 대로 우상대로 미신대로 다 따라가 버렸더라.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사사들이 얼마나 타락을 많이 했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시간적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지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가 어디냐면 그 땅에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정확하게는 베들레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후일에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고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떠납니다.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거류하였다고 했습니다.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살기로 정하지 않았다. 잠시 들렸다. 여행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거기 맨 밑에 보면 2절 마지막 절 보면은요. 거기 살더니 거루하려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눌러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압 땅에 가보니까 전혀 경험해보지 않는 신세계가 열린 거죠. 보지 않았던 나무들도 있습니다. 또 그 땅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열매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듯이 관광비자로 가는 곳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우리 눌러 살자. 그리고 3절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3절로 바로 거기 살더니 3절 이렇게 넘어가지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때 이 원문 성경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여기서 살자 결심하고 살려고 했던 그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그냥 모압에 살았습니다. 대개 우리가 그렇듯이 이제 처음에는 왔다가 이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자녀들 때문이죠. 이 성경 우리가 아주 잘 와닿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동일하니까.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돌아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민 생활 10년 두 아들이 장가 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예외 없듯이 이제 이 말륜과 기론도 모압 여인을 만나서 인터컬처럴 메리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며느리들이 참 착했던 것 같습니다. 살림도 잘하고 잘 적응했는데 두 아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아버지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참담함, 이민 와서 남편 잃고 그리고 두 아들 바라보며 살아갔는데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숨 쉬는 것조차 죄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한번 우리 짐작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어떤 생각이 드는 걸까요? 왜 나에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되면 찜찜한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나에게 이러한 저주스러운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엘리멜렉,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부모님이 궁합이 맞지 않다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부모님 말씀 어겨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걸까? 이렇게 어려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 와서 첫날 바로 큰 지진을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유학 가는 걸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를 설득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안 들어서 오자마자 지진 당해서 죽나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지진은 지금도 기록적인 LA의 대지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진 때문에 어수선해서 한 일주일이 지나 비로소 학교 오피스가 문을 열었다. 그래서 이제 등록하러 갔습니다. 미국에 들어오니까 등록하는 것도 모든 게 새롭습니다. 일단 오면 방명록에 이름을 써야 되더라고요. 이름대로 부르더라고요. 저는 일찍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1번인데 볼펜을 주는데 그 볼펜이 안 나왔습니다. 이 볼펜 저 볼펜 하다가 주는데 해필 그게 빨간색 볼펜이에요. 빨간색 볼펜으로 이름을 써내라고 하는데 찜찜한 겁니다. 훈고라고 썼는데 아이 계속 하루 종일 등록은 마치고 왔는데 신학을 공부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빨간색으로 쓴 글씨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 돌아와서 그날 새벽에 안 되겠다 싶어서 노트를 열고 아예 빨간 글씨로 크게 이름을 썼습니다. 여기서 자유롭자. 그리고 고라고 쓰려니 그래도 찜찜해서 영어로 썼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빨간색 이름을 쓰기에 불편하시다면 영어로 한번 이름을 크게 써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기분이 나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느껴질 것입니다. 나중에 너무 그 사실이 부끄러워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왜 코리아는 빨간색 이름을 싫어할까 봤더니 중국 영향 때문입니다. 진시황 때입니다. 당시 중국에는 빨간색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아주 귀한 색이라 왕의 이름만 썼대요. 그런데 왕이 자기 이름을 그렇게 쓰니까 신하들도 다른 사람들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반역이 되는 거예요. 왕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이름 아닌 다른 사람의 빨간색 이름을 보면 왕이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지나와서 빨간색 이름을 거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역발상으로 빨간색 이름을 써보십시오. 그러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끄러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믿고 있는 미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아이가 다리를 떨길래 다리 떨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빠 왜 그러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밥에 숟가락 꽂으면 안 되죠.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13일의 금요일을 무서워합니다. 또 유학 시절에 같은 친구가 들었는데 사다리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우산을 펴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재수없는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마녀사냥이었죠.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최소 20만 명의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마녀 구별법이 있다지요. 아무튼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냥 물에 빠뜨려버리는 겁니다. 마녀는 물에 뜬답니다. 수영을 못해서 가라앉으면 마녀가 아니고요. 수영을 잘해서 물에 뜨면 마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무려 300년 동안 죄 없는 여성들이 유럽에서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나오미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저주받은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경 속에서도 잘못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미신적인 해석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룻기를 다시 봅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성경이 명확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가 아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 땅, 왜 그 땅이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모두들 다 데려간 곳입니다. 근데 그 땅은 강이 없습니다. 가나안은요. 왜 강이 없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기 때문이죠.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을 왜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겠습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보장된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순종을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훈련시키시려고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비가 그쳤다,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디냐고요? 베들레헴이라고요. 그나마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마저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베이트라고 하는 빵이라는 의미와 레헴, 집이라는 의미가 합혀서 빵집이라는 겁니다. 빵집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빵집에 빵이 없는데 사람들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두 사람 떠나기 시작했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그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제 한번 교회로 돌아보십시다. 모든 교회가 같지 않습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사역도 헌신의 정도도 다르고 예배도 다를 것입니다.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교회 등급을 매길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모두가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아마도 그때 그 시절 독보적인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은혜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로 채워져가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세상의 교회들 속에서 특별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마저도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나 이름만 대면 교회를 끄덕이며 부러워하던 그 교회가 이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고 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빵이 없는 빵집인 베들레헴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 이야기일 수 있겠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정하지 못한 채 이곳저곳 우리는 성지순례라 이름을 붙이지만 이미 그렇게 된 지는 이 땅에서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관계되는 어떠한 학교에서 교회 떠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67%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는다면 언젠가 다시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3%, 꽤나 많은 숫자입니다.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은 갖고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로는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빵집에 있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없는 빵, 빵집에 없는 빵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구약의 민수기 4장 7절에 보니까 단서가 있습니다. 진설병,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내용이 좀 어렵지만 성막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예배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막 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진설병이란 무엇인가 하면 영어 성경에도 보듯이 The Table of the Presence, 하나님의 임재의 식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진설병이 없습니다. 빵에 빵집이 없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가 없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가? 이 부분이 어렵다면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나에게 영적인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최근에 숨이 막힐 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신다는 그분의 임재를 맛본 적이 있는가? 근래에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경험한 적이 있는가?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앞에 두려움에 떨며 회개한 적이 있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한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는가? 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나?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자는 것이죠. 나에게 주님이 찢기신 살에 대한 두려움과 감격이 있는지, 나에게 주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성찬식을 하지만 막상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찬식을 하는데 막상 성찬식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새롭게 한 주를 살아낼 힘과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빵을 주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교회에 왔고 교회에 무언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 이 교회도 빵이 없네, 굶주림을 해결할,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다면 여전히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뉴욕에 많은 이민자들이 메말라 있습니다. 기근으로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교회에서 예수를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빵의 문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배의 문제이며 섬김의 문제이고 우리의 영성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 앞에 본문 6절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 10년 만에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배고픔은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배고픈가, 왜 우리가 말라있는가,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해서 자꾸 가짜 소식, 나쁜 소식만, 남의 비난 얘기만 들리고 말하고 있으니까 빵집의 빵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곳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찬송과 성경 들고 나의 본향 성전에 나올 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좋은 소식이 있는 성전으로 자리를 옮기실 수 있기를,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성전이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자요, 성전이 있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완벽하게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움은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 부족한 나를, 부족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음 주면 우리 교회 12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참 미약했습니다. 살아날 수 있을까? 열이면 10명이 가능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실 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채워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딱 한 가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고 참아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참아내야지요. 이제 하나님처럼 기다려야지요.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진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냥 지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어부들이 그러더라고요. 풍랑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잠잠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답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이 옵니다. 뉴욕에 살아가는 이 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텅 빈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끝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오미를 채우시고 나오미를 회복시키셨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빨간색 이름이 있습니까? 이겨내십시오. 극복하십시오. 그것을 비워내십시오. 빨간색 이름에 눌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미신으로 눌릴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유도 알 수 없고 근거도 알 수 없는 빨간색 이름 당당히 지워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능력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부터 룻기를 엽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곳에 텅 비어 있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갈급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빵이 말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빵집에 빵이 없는 빵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빵이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굶주리고 메마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족한 빵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함께 지켜가는 우리,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신적 우상 섬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